예, 베드로 전후서 강의 1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죽기 바로 전에 자기가 주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1장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은 1장 13절에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내가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내가 벗어야 된다.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안에 확실한 것과 같은 그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베드로가 유언의 말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고 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특히 구원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갖게 될 이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서, 심지어 천사들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구원이 그 정도로 귀중한 거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시작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준 이후에 지금 여기 2장에 들어가서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런 자들을 피해야 되고 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 베드로의 이 짧은 서신 안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악한 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어느 면에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또 문제가 되고 또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나쁘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럼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이제 균형을 잘 맞추어서 말씀을 잘 공급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책무가 목사에게 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이제 21절 쭉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재림에 관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특히 재림의 때가 되어오면 그럼 그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 교사들. 뭐 다른 때에도 많이 있지만 재림의 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특별히 2장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른 어디보다 아주 가장 상세하게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이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시대에도 문제하고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주셨고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행태를 베드로후서 2장만큼 상세하게 보여주는 데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의 예를 노아 당시에 이 악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들을 억압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반드시 신속하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전달해 주는 말씀을 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0절에서 이제 12절에는 거짓 교사들은 비방과 중상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와 심지어 이 세상에도 이제 정부가 있고 그러면 행정권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권위, 행정권을 모두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우리나라의 그 한 예를 들라 그렇게 얘기하면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 이런 거 있죠. 이건 뭐 국가고 뭐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서 있고 국가의 대통령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안에 한 국민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권력 아래 놓여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당시 전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핍박한 저 네로 황제니 여기 이런 모든 사람들 그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서 살펴보시면 인간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때의 경륜은 우리가 이 무죄의 경륜이다, 죄를 모르는 그와 같은 경륜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륜을 줘서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양심 경륜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다 멸절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인간 정부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 정부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질서 속에 빠져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도 세우고 이집트도 세우고 해서 이와 같은 인간 정부를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제국이 그토록 자기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2장 가서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뭐 시를 움직이는 시장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원래가 폭력, 데모 일으키고 이러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라가 그냥 매일 데모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복음 전파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늘 기도를 하되 특별히 여기 주일에 와서도 우리가 기도하되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같으면 나라가 지금 분단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의 악한 이와 같은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역량을 딱 이렇게 집결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도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0에서부터 17절에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게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총독들에게는 장관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행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정의 구현 사제단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 아예 바꿔야 돼요. 천주교 불법 구현 사제단 이름을 바꿔야지. 이름 자체가 사람을 오도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는데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저건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국가도 질서 있게 이렇게 유지되길 원하시고 가정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드시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은 주인과 종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사 관계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다 평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 면에서는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순종해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에도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또 교회에 가정에 그 다음에 이 국가에 이와 같은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선포 우리의 믿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탄압하는 이와 같은 일이 아닌 한은 국가의 권력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행정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이 사람들이 비방을 일삼고 그다음에 국가의 질서 이런 걸 무시하느냐? 10절 가서 보니까 육체를 따라 걷는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따라 걸으면 죽는다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육체는 여기 영어로 가서 보시면 flesh로 돼 있어요. 다른데 육신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타락한 그와 같은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와 같은 그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조금만 지나면 벌써 싫다 그러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뭐가 꼭 나타나느냐 하면 교만이 나타나. 내가 할수 있는데 왜 간섭하려 그러냐. 그 얘기거든요. 잠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은 꼭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패망이 앞서서 교만이 나아간다는 거. 그렇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본인 자신이 그랬거든요. 본인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망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삶을 본인이 스스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패망에 앞서서 교만이 앞장서서 나아간다.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도 왜 타락해요?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여기서 이제 사탄이 타락하게 됐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도 뭐예요? 너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될 때, 이렇게 될땐 교만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행정권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자,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가 뭐냐? 교만한 거예요. 우리 둘째 아담이 딱 와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낸 게 둘째 아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처지에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그런 순종이 없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는 교만이 문제고, 둘째 아담의 성공은 뭐예요? 겸손이 성공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정부를 비방하고 까닭 없이 행정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 그 안에 마귀가 가지고 있던,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 표출되어 나오는 거다. 또 10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염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네,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 염치가. 예,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또 무엇하고 나오느냐 하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한다. 위험 있는 자들. 여기 나와 있는 위험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 천사를 이야기해요. 천사. 그 다음 구절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와 마귀의 쫄자 이 마귀들을 뭐 자기들이 그냥 뭐할수 있는 것처럼 채찍질하고 뭐 회초리 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할 걸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위험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 천사입니다. 그 다음 절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예, 천사를, 타락한 천사도 천사예요. 그 마귀들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와 같은 자들을 그냥 겁도 없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겁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옆으로 바로 넘기시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그와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위험 있는 자들 나오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성경에 천사장은 단 한 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장 외에는 천사장이 없어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천사장이에요. 그렇죠? 아, 그 천사장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됐거든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몸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이 어디다 가져다 두셨는데, 그 몸을 놓고 이 마귀가 내 거라고 이제 주장하면 이렇게 다투게 될 때, 이 미가엘도 마귀에게 감히 욕설로 비난하지 않냐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힘이 센 그 미가엘 천사장도 이 마귀에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욕설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 타락하기 전에 그가 이 덮는 그룹,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어느 면에서 으뜸가는 그런 존재, 이러한 존재에 그와 같은 위험이 있고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감히 욕설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천사들 비방하지 아니한 것처럼 권세 있는 자들도 비방하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지금 천사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은 유다서하고 평행 구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은 위험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악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 유다서 표현대로 얘기하면 미가엘. 이런 그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한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땅에 사는 국민이 이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그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비방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천사들은 위엄과 권능이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이 아닌 것,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정부의 관리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국가의 권력자들,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해라.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위대한 그런 그 왕들의 신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왕들이 그에게 와서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왕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통치자라도 다니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항상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세상의 통치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지 않는 그 불신자, 심지어 권위를 가진 사람, 우리를 사용하는 사용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거짓 비방을 하고 행정권을 멸시하고 국가 전복을 하려고 그러고 이와 같은 그 사람들 그 비방의 결과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본래 이성이 없는 그 짐승들 같아서 어떤 일들을 하냐, 도무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막 발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22절에는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발설하면서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 특히 성경에서 가장 멸시받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개와 돼지가 성경에서 이 개는 이런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거기 나오는데 나사로가 저기 저문 밖에서 있을 때 나사로에게 헌대가 있고 왔을 때말 그대로 늑대처럼 생긴 돌아다니면서 사람 시체도 먹고 하는 그와 같은 개가 와서 이 나사로의 이 헌대를 핥잖아요. 그와 같은 야생 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뭐 치와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한 개를 성경은 아주 악한 그런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주받은 그와 같은 짐승으로 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 특히 개나 돼지와 같다. 예,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아주 성경적으로 가장, 뭐랄까, 모독이 되는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 개다, 너 돼지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류로 이끌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개와 돼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또 뭐냐? 13절, 14절에는 방탕의 극치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여러분, 보통 방탕한다 그러면 밤에 하는 거거든요. 술 먹고 이 모든 일이 밤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대낮에 방탕하는 걸 낙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불의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때 여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애찬 행사가 있었어요. 애찬.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기, 돈을 대고 음식을 대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와 같은 걸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사랑의 잔치. 유다서에 가서 보면 똑같은 구절 가서 보시면 그거를 사랑의 잔치. 짧게 얘기하면 애찬입니다. 애찬을 행하는 그와 같은 행사가 모임 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애찬이 끝나면은 그거 끝에, 맨 끝에 대부분의 경우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애찬의 그런 모임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처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와 같은 장이 성경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그 안에 기록해 놓았나. 자, 여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방탕에 빠진다. 방탕에 빠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상품 취급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많이 빼내서 결국은 다 자기 사치와 자기 방탕하는 데 쓰는 그와 같은 특징이 거짓 교사들에게 나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니면 목사의 부인이 최고의 명품만 추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셔서 목사 부인 아니면 목사에게 무슨 명품이 몇 개가 되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를 판단해 볼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제가 지금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 아, 이게 홈플러스에서 6천 원 주고 산 겁니다. 예, 주의 유일한 낙이 학교가 이제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제 학교 앞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애견센터가 있습니다. 애견센터. 그래서 개도 만지고 고양이도 좀 보고 또간 김에 넥타이도 하나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낙인데 거의 대부분 입는 옷이 홈플러스예요. 저는 이 양복도 그렇고 홈플러스 매장에 있는 그거 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걸 입으나, 이렇게 명품을 입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열을 어떻게 전달시키느냐 하는 열 전달이 제 전공입니다. 열 전달. 열 전달 측면에서는 이 옷은 단열재예요. 단열재.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옷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당하게 단열하고 적당하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예, 최고의 것만을 이렇게 추구한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예, 보셔야 돼요. 거지 교사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사치와 방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지 교사인가 아닌가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찬을 나눌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애찬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애찬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그런 내용을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애찬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2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들이 들어와서 애찬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떠한 업적을 세우고 이거 다 내가 사온 거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다 먹고 가난한 자들 들어오면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고린도 교회 이 부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특히 가난한 자들이 함께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특히 가난한 자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늦거든요. 기다려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여기 교회 와서 부자가 부자티를 자꾸 내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될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서 보니까 여기 13절 끝에 가서 그들은 점과 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점, 흠이 있고, 그러면 다 가서 어떻게 떼어내고 다 그러잖아요. 보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불명예를 가져오는 그런 존재들이다. 교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단 교리를 가지게 되면 결국 쓸모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 점과 흠이 얼굴에 많은 거 그대로 둘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다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자들이 된다. 그들은 점과 흠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두 가지를 14절에 기록했어요. 첫째는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른다. 교회 안에도 간음과 그 다음에 음행의 그 욕정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는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6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둘러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꼭 자매님들에 가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한 예를 들었지 성도 남자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매주 교회 오고 매주 뭐 하는데 여기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루지 못한다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눈을 잘 이렇게 떠서 감시 잘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도 음행을 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불안정한 혼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혼이 어떤 사람이에요?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니면 뭐 일반교회 이런 데 잘못된 그런 교리 이런 거 뭐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겨우 뭐 킹잼 성경의 진리를 알고 기뻐하고 이런 가운데 아직 확고하게 교리가 세워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안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는다는 겁니다. 희생물로. 그러니까 불안정한 혼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무언가 자신의 유익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 에덴 동산에 뱀이 딱 나타나서 무언가 준다고 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끌려가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초신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리저리 교리의 물결에 쓸려 다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가면 이 얘기 듣고 저기 가면 저 얘기 듣고 그렇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딱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 제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믿기에 걸려 넘어지냐? 1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내가 믿는 이와 같은 교리를 따르면 자유롭게 된다 해서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방탕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켰다. 참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탐내는 습관으로 어려서부터 마음을 단련시켰으니 이게 그냥 탐내는 게 그냥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탐내는 게 본성이 됐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모든 악의 뿌리, 이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냐.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베드로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저주받은 그와 같은 자식들이다. 자, 저주받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 원숭이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이 호리병 같은 걸 만들어서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좁게 이 주둥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 같은 걸 이렇게 넣어 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제 잡으려고 하면 이 바나나가 이걸 놔야 도망을 갈 텐데 놓질 못하니까 그냥 잡히고 마는 거거든요. 탐욕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14절에서 16절 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특징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바른 길을 아는데 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아는데 그 길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 교사들, 이단의 교주들 마음속으로는 바른 게 뭔지 대부분 안다는 겁니다. 다만 탐욕으로 마음이 단련되다 보니까 탐욕 때문에 결국은 바른 길을 저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9절 가서 보니까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지각은 깨달음을 이야기해.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말이나 노새는 깨닫지 못한다. 그럼 짐승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서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인보다 항상 먼저 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고, 노새는 안 가려고 그런다. 뒤에 쳐져가지고.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짐승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탐욕. 탐욕은 뭐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파의 교주다. 뭐 이렇게 돼서 사람들 모으는 거 보면, 뭐 버스에도 광고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 보면, 하여튼 프로그램을 써서 사람을 모아갖고 돈을 빼내는데 아주 명수예요. 명수. 그게 거짓 교사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빼내는지. 저는 사실 좀 목사를 하고 그래도 헌금 뭐 이렇게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입이 떨려갖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얼굴 하나 뭐 색깔 하나 안 바뀌어 그냥. 그렇죠? 다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얽어내는데 굉장한 명수거든요. 그렇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보수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자꾸 빼내고, 교회 안에 은행 만들고 신용협동조합 만들고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거짓 교사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누가 나오냐 하면 보솔의 아들 발람이 나와요. 발람. 발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가서 보시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래서 40년 거의 다 끝마치고, 그리고 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냐?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요. 발락이 가만 보니까 이대로 있다간 모압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방인들의 대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한 번 보내니까 안 간다 그래요. 두 번 보내니까 이제 결국은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민수기 22장 2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발람이 드디어 나귀를 타고 이제 출발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가다 보니까 나귀가 가지 않고 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가지 않고 수면서 이 벽에다 대고 발을 잡고 발람의 발을 갖다 치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안 가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무서워서 가지 않는 거예요.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발람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지금 가지 않고 지금 벽에 가석이나 부딪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인데,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뭐 저주를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성경에 단 한 번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장 22절. 25절 가서 보니까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르니까 발람이 발이 아픈 거예요.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가서 딱 쓴 거예요.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이제 또 어떻게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 않고 이제 아예 엎드리기까지 하니까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립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나귀였습니까? 한 번이라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세 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한 번도 없었다 이놈아. 그러죠? 네. 31절에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이런 내용이 지금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람이 바른 길을 알고도 악한 길을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까지 사용해서 그를 구출해 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건 하지 못해요, 감히. 그런데 저주하는 걸 못하니까 나중에 25장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발락을 불러서 묘안을 하나 내가 주겠다.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하고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발람이 발락하게 하도록 그렇게 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이 결과, 이 간음의 결과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이 민수기 25장 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3장 22절 가서 보면 여기 보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발람이 청산 유수로 말을 해요. 말을 한번 가서 민수기 22장 34절 거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22장 34절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 길에 서신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가지 말아야죠. 또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은 청산 유수로 한다니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23장 10절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예,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바라며.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죽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꾀를 가르쳐 주고, 그러고는 결국 악한 자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칼날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의 죽음으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로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마음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첫째, 발람의 길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장 15절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유다서 11절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발람의 길에 빠지면, 유다서 11절 그러면 발람의 잘못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유다서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로 빠지면은 발람의 잘못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된 다음에 발람의 교리가 온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길로 빠지면 그러면 이 잘못이 오게 되면 악한 교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악한 교리가, 이거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분명히 바른 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악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악한 길로 들어서서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 때문에 결국 뭐가, 교리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을 폐망으로 이끌게 된다. 지금 미국의 TV 부흥사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그 워렌, 조엘 오스틴, 로버 슐러,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이만희, 사교종파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길에 빠져서 발람의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다가 본인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믿는 많은 순진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여기 16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17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약속하는 거짓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